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심판자이시며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십니다. 좋은 때에도 나쁜 때에도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한 이한 주를 축복하시되 월요일에 피곤을 떨치고 더욱 보람되고 열매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시선이 좁은 인생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만을 의식하며 불평을 일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받은 것은 감추고 남이 이룬 성취를 보며 불만에 차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결하고 정직한 심령도 허락하여 주셔서 비교의식에서 자유하고 내 삶에 허락하신 복을 더 깊이 향유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는 악을 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생사를 넘어 다스리시는 주님의 섭리와 선함을 믿고 내게 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의 윤리와 의식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보다 온전한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병상에서도 복을 받고 활동 중에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오니 그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되 선하고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이요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2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로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선지서 중에 유독 두 책은 짝으로 존재합니다. 바로 요나서와 나훔서입니다. 작은 소선지서이지만 무려 두 권의 책에서 니느웨 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가 하루만 전했을 뿐인데 왕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근데 이 나훔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나훔스에 등장하는 니느웨는 스스로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직접적이고 두려운 심판이 있게 될 거라고 선고하기에 이르십니다. 이것은 매우 대범한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성으로 갖고 있는 아수르는 매우 강력한 나라여서 5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저만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수르는 고대에 등장한 최초의 제국입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매우 큰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수르가 망한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훔은 이 아수르를 향해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때로 자신의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히 자신의 신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성적만을 거두었던 우등생은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무지한 부분이 있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도 그렇습니다. 승리에 도취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져버려서 자신이 경쟁에서 패배할 수 있음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잘될 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안될 때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멘토로 불렸던 고 이여령 선생님은 자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것을 빨리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어떤 것도 무한히 높아지지 않습니다.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것이 젊음이라도 쇠해지고, 내가 쌓은 지식도 옛것이 되고, 나의 성공도 은퇴와 함께 부질없어집니다. 개인을 넘어서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도 스스로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어 보이는 강대한 나라도 결국 쇠하여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제국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십니다. 영원히 그 제국을 보면서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훔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그 하나님께서 폭력적인 제국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니느웨 성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나 나라나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없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계심을 분명히 아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지혜인 것입니다. 2장에서 니느웨로 상징되는 아수르의 멸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경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들의 두려움에 빠뜨리는 대적을 출현시키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갑옷에서부터 방패에 이르기까지 붉은색을 갖춰 입은 사기가 충천한 그런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들 앞에서는 번쩍거리는 전차가 소리를 내면서 구르고, 5절 말씀에 존귀한 자라고 묘사된 특공대들이 아수르의 모든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바벨론 연합군의 모든 공격은 아수르에게 타격을 주고, 아수르의 모든 공격은 바벨론에게 닿지 않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자연현상도 아수르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수르의 성읍에는 그 성을 둘러싼 해자가 있습니다. 강물을 끌어다가 성 주위에 깊은 물웅덩이를 파두어서 방어를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강이 범람하면서 물을 담아둔 이 해자가 더큰 물을 불러일으키며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몰려온 물들이 성벽을 무너뜨려서 그들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필연적 우연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 같지만 너무나 때맞게 일어난 바람에 믿었던 강점이 약점으로 변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정신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서 모든 시녀들이 슬피 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화롭게 꾸며서 섬겨왔던 여신 아스타로스상이 무너뜨려지고 땅에 패덕이 진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며 빌었던 여신상이 무참히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 안에 희망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멘탈이 무너집니다. 8절에서는 그의 동조자들이 모두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니느웨가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고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풍부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뭄이 와도 니느웨로 오면 물이 있다고 할 만큼 자원과 부가 집중되는 곳이 바로 이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늘 사람이 있었고 연결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등을 돌리고 도망갑니다. 특별히 그들이 높은 권세를 부릴 때 수탈당했던 모든 이들은 이들이 망하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듣고 구경하면서 즐거워하는 일마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들이 쌓아온 부가 모두 남의 것이 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은과 금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모아두었는데 그 수고가 무색하리만큼 모두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10절은 이렇게 무너진 아수르의 결론적인 모습입니다. 공허하고 황폐하고 거기 있는 거민들이 낙담과 공포 속에 있으며 허리가 아플 만큼 계속적인 긴장 속에 머물고 얼굴에서는 이전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빛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파괴가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나훔은 이렇게 500년을 이어온 이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무너진 것이 바벨론 연합군의 문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맞선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맞서 일어난 그들의 교만과 폭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이 모든 재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밝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갈 때 항상 법궤와 함께 출정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 싸운 있는 자들은 맞서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용납지 않으심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폭력적이고 압제를 입삼는 모든 나라를 향한 경고입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예가 될 뿐 이후로 일어날 모든 폭력적인 제국을 향해서 한 경고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났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 모두도 스스로를 높이며 폭력적인 제국을 형성해 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문명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무너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군대는 전 세계에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군대의 민낯을 드러냈을 때 의외의 허술함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의 영웅적인 정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를 과신했던 러시아의 교만한 리더십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이상한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공의 이유가 멸망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랑거리가 수치게 수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교만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환난도 흔들지 못하는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하는 내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그의 좌우무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말씀이 이렇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누가 일본군의 편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을 걸어가야 했기에 그는 마음 편히 잠자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는 주위에 산적해 있는 죽음의 위기를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결국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정신적으로도 심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광복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때에도 실패하는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주어지는 결과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모든 상황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실패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이와 비교에 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함부로 신처럼 군림하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내려놓고 그저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보람된 삶을 일궈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꼭대기에서도 골짜기에서도 그곳에 주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날 되시기를, 그렇게 그 경험들이 쌓여져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높은 곳을 걸을 때에도 낮은 곳을 걸을 때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교만하지도 낙심에 머물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 있는 큰 담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성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와 유크레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높은 곳을 걸을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여 교만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여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친히 드러내셔서 그들이 앞시 낙심에 처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앞지 폭력적인 러시아의 만행은 이제 쫓겨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자유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한날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